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래된 이야기로 기억이 되는데요. 화장품 외판원으로 일하는 분으로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친구들에게 이제 화장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하고 머뭇거리다가 친구를 만나서 화장품 하나 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 그때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화장품 파는구나. 옛날엔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는데, 그런 일 말고 좀 괜찮은 일을 해보지 않겠어? 안 사려면 그냥 안 산다고 하지. 얼마나 창피하고 모한했던지, 그 쌀쌀한 눈길, 비웃는 표정,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영 지워지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생각나고, 책을 읽을 때도 생각나고, 음악을 들을 때도 생각이 납니다. 매일 고객들을 만나고 전화를 해야 하는데 몇 날 며칠 그 말이 떠올라서 고객들을 만나기도 싫고 전화도 하기 싫습니다. 딱 한번 그것도 지나가는 말로 했던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잊혀지지 않을까요? 지금은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 부정편향성이 있어서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맥이 쫙 풀려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 무척 힘들 텐데 어떻게 극복하시죠? 누군가 여러분이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을 하십니까?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괜찮을 거야.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 중에 아주 열심히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세리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세리들은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세리는 죄인이다. 세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다. 세리는 매국노다. 그런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었어요. 특별히 예민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들하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집에 한번 와라 초청해도 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요, 세리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요, 그들과 교제도 하고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거야. 같이 식사도 하지요. 같이 교제도 하지요. 또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요. 예수님은 세리들을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세리들이 기분 나쁜, 바리새인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들과 교제하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은 세리들을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 세리들을 따뜻한 품으로 품어 주셨을까요? 그들의 삶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 세리들을 따뜻한 품으로 품으셨을까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는 판단 분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중에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 이렇게 분별하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들을 그렇게 대하셨지만 세리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도 판단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비유는요, 비유 중에 비유요. 이 비유 속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진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고 또 읽고 음미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 본문을 설교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수없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판단 분별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행동, 그들의 생각 다 아시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은 세리들을 따뜻한 품으로 품어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성장의 가능성입니다. 성장의 가능성.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눈에 띄는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성장 가능성을 보십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받는 것이 유산인데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건강하신데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바보처럼 둘째 아들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죠? 물론 그 둘째 아들이 너무 신실하고 성품도 좋고 그가 말한 그 계획이 너무 아름답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산 물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보스럽고 무능한 행동이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자마자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아주 멀리 떠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떠나는 이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 역시나 그렇구나. 그저 자식 하나 버렸다고 포기해야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내 아들은 반드시 달라질 거라고. 내 아들은 반드시 새로워질 거라고. 내 아들은 반드시 성장할 거라고. 내 아들은 반드시 성숙하게 될 거라고. 그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람은 변하고 성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변하고 성장하는 겁니까? 한 스승에게 네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교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한 명씩 여행을 보내기로 했어요. 먼 곳에 배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걸 보고 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를 보냅니다. 이 제자는 겨울에 갔어요. 겨울에 가서 그 배나무를 보니 헐벗은 나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해요. 선생님, 그 나무는 못나고 굽었고 아무 쓸모없는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 두 번째 제자를 보냅니다. 이번에는 봄에 보냈습니다. 새움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것을 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그 나무는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이던데요. 그래. 이번에는 세 번째 제자를 보냅니다. 초여름에 갔습니다. 흰 꽃이 만발한 나무를 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 생에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 마지막 네 번째 제자를 보냅니다. 가을에 갔습니다. 황금빛 열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풍요와 결실을 이뤄내는 대단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스승은 네 제자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각각 나무의 한 계절을 보고 온 것이다. 이것이 그 나무 전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의 한순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 동료들,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 성급하게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너무 쉽게, 너무 빨리 포기해버리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끝없이 변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 중에 제자를 뽑았어요. 그 사람이 복음서를 썼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너무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은 세리들을 판단 분별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행동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세리들을 따뜻한 품으로 안을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깨달음의 타이밍입니다. 깨달음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한편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놓고 기다립니다. 아침에도 기다리고 점심에도 기다리고 저녁에도 기다리고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기다리는 게 뭐예요? 뭘 아버지는 기다릴까요? 깨달음을 얻을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아들이 깨달을 때가 올 거다. 사람은 항상 깨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의식 속에서 살고 습관 속에 살고 옛사람의 습성 속에서 살고 그렇게 살 때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으면 그러면 그 이전과는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삽니다. 마침내 이 둘째 아들에게도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나를 아들로 대접해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오직 아버지의 사랑 곁에만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죠? 무슨 깨달음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생각했을까요? 제가 보기에 먼저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 유산 가지고 살다 보니 이야,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쾌락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를 믿고 따르던 나와 함께 했던 수많은 친구들,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 모든 것들은 구름처럼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이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존재의 기반을 깨달아. 내 존재의 기반은 어디에 있는가? 아, 내 존재의 기반은 참사랑,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존재의 기반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 곁에만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곁에만 머물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곁에서 죽어도 거기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바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기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 보세요. 둘째 아들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둘째 아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 잔소리, 아버지 교훈 귀찮아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 품 떠난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살다 많은 고난을 당하다 보니 험악한 세월을 살다 보니 드디어 깨닫습니다. 아버지 사랑 곁에 머무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겐 가이어라고 하는 분이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대중가수 마돈나를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인기를 얻고 그래서 재산을 많이 모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한순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여자입니다. 미모도 돈도 명예도 다 가졌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런데 아나운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은 강력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침묵이 쫙 흘렀습니다. 점점점 얼굴이 굳어지고 두 눈에 눈물이 고이고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떨리는 입술로 그는 조용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사랑하는 내 어머니가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외모가 출중하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 하여 다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 친구가 많다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다 지나가는 구름이요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존재 가치, 여러분의 존재의 기반을 어디에 둬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존재의 기반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참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반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연결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은 세리들을 판단 분별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 주님은 세리들을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줄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는 생명의 기쁨입니다. 생명의 기쁨.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걱정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반겨줄까? 집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동굴밖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가 동굴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찾아와서 동생을 판단합니다. 아버지, 저놈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놈은 페루나입니다. 페루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페루나입니다. 그런데 저런 놈을 왜 받아주십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형의 판단 분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많은 유산 다 어떻게 했느냐고, 누구와 함께 탕진했느냐고, 무엇을 하면서 탕진했느냐고, 이놈아 그러게 집을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이런 꼴로 돌아오려면 왜 집을 나갔느냐, 아무 비판도 비난도 책망도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질문 없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환대합니다. No condition. 오직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버지는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왜 아버지는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살아있는 이 아들, 이 아들의 생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뭐 돈을 남겨와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사회적으로 뭐 성공을 해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는 따뜻한 품으로 아들을 안을 수 있어서 기쁘고, 아직도 이 아들을 사랑할 수 있어서 기쁘고, 이 아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서 기쁜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기쁨. 그래서 이 아버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내 아들의 반에 신을 신기라.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내 아들의 손에 반지를 끼워라. 내 아들이 배불리 먹도록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온 이웃들을 다 초청해라. 오직 살아있는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은 헐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디 우리뿐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내 남편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내 아내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내 자식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판단하고 분별하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게 돼 있어요. 따뜻한 공감도 인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찾아오거들랑,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밀려오거들랑, 그 순간은 머물러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세리들을 따뜻한 품으로 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요.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셔요. 그리고 그의 성장의 가능성을 바라보셔요. 그리고 성령이 아직도 역사하고 있으니 깨달음의 순간이 올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셔요. 그리고 아직 살아있으니 그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 문화에 접하다 보니,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고, 성과 잘 내는 사람을 좋아하고, 외모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추종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한 사람은 약할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못난 사람은 못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항상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항상 일깨워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 머무는 곳 어디든지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